오늘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하라 하는 말씀에 기초해서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앞에 강대상, 마이크, 그리고 그 뒤에 서 있는 저도 이 시간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담해 보면 가장 많은 그런 상담이 자신이 살아가는 목적에 관한 것이고 공부하는 이유에 관한 것이고 또 앞으로 소명에 대한 이야기인 때가 많은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학생들뿐만이 아니고 선생님들도 같은 질문을 갖는 것을 많이 봅니다. 한 번은 저희 학교의 원어민 강사 가운데 체구가 아주 큰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피부도 아주 검었고요. 몸무게는 100kg이 넘고 키는 2m 좋게 되는 친구가 제게 들어와서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끝에 제 진솔한 의견을 얘기해달라면서 이렇게 묻더라고요. Am I wasting my life here? 이렇게 물어요. 영어해서 당황하셨어요? 아까 뉴스 보니까 영어 막 해도 아무렇지도 않으시던데. 내가 여기서 6년 동안 영어를 가르쳤는데 혹시 내 인생 여기서 낭비하는 거 아니냐? 내 생각이 어떠냐 그래요. 제가 듣는 순간 참 부러웠습니다. 너는 아직도 진행형으로 혹시 내 삶을 지금 낭비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물어볼 때는 행복한 거다. 나만 해도 이미 내 인생을 낭비한 거 아니냐? 그런 섬찟함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디 그 씨름을 좀 잘하고 내가 보건 데는 뭐 학생들이 참 존경하고 따르고 하는 걸 보면 부디 다시 돌아와서 방학 지나고 와서 계속하면 좋겠다. 그렇게 격려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의미로 목적으로 충만하게 늘 기쁨 가운데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1647년이니까 약 뭐 400년이 가까운 이전에 우리 장로교의 선조들도 신앙의 고백 가운데 특별히 어린아이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해서 그 답을 얻습니다. 그 소열의 문답 1번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니라. 그 밑에 성경 구절 가운데 1번이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삶이 괴로움이나 짐이 아니라 즐겁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고백하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경험이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왜 그런 것입니까? 저는 두 가지가 적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신 창조주시고 그분이 여러 해 전에 저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내셨다는 그 일을 생각할 때 그 창조주에 대한 신앙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는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늘 순정적으로 그 뜻을 잘 섬겨온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정면으로 그 일을 거부하고 떠났던 적도 있고 그게 돌이켜보면 그 반역과 하나님의 뜻을 등졌던 그런 그 시절을 덮고 회복시키셔서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칭하시고 날로 새로운 힘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 그러니까 첫째, 우리를 내신 창조주의 은혜. 두 번째는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도 버리지 않고 이 시간 여기에 있도록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그 둘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하는, 감사하는, 그리고 우리 삶 속으로 들어갔을 때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그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온 믿음의 자손들이, 그리고 땅끝에 세상 끝에 이르러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에 모인 온 성도들의 찬양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성경은 가리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주님은 창조주시오. 성경책 첫째 장 첫째 줄에 선포된 말씀이고 마지막 날 하늘 보좌에 앉아있는 성도들이 이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인 5장 12절 13절에 가면 죽임을 당하셨던 그 어린 양의 피공로를 찬양하며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이제 만물이 그에 따라서 천사들과 함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향해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히 돌릴지어다. 요한계시록은 창세로부터 시작됐던 모든 이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회복되어서 영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예배의 찬송이 이것이라는 것이고, 지금 우리 이 시간에 우리 3일의 귀한 성도님들이 그것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시간이 이 천국을 미리 앞당겨서 우리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것을 내려놓고 그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귀한 시간일 뿐만 아니라 그 찬양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을 이중으로 기억하면서 찬송하는 아름다운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대학을 졸업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미국에 공부하러 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참 뭐 저는 감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잘해보기 위해서 한국서 미리 좀 책을 구해서 읽어보고 한 분을 정해서 꼭 이분에게 많은 강의를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분이 있었어요. 도착해서 그 다음날 도서관을 갔는데 어디서 많이 보던 할아버지가 앞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가시지 말라고 부탁하고 빨리 뛰어가가지고 그 옛날 책 갖고 와서 이제 사인받고 이런 촌스러움을 제가 연출했어요. 그분이 이미 은퇴를 하신 후라 특강할 때만 뵐 수 있었는데 제가 앞자리에 가서 정말 이 세계적인 석학께서 무슨 말씀하시냐 기대를 하고 있는데 나오자마자 이렇게 부르시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않고 가장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진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답을 하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주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다. 제가 들으면서 허탈했어요. 뭐 내가 유치원 때부터 하는 건데 이분이 그것밖에 할 얘기가 없나? 여러분 허탈하지 않으신 모양이에요? 제가 지금 저희 학생들에게 그런 질문을 받으면 제가 똑같이 답할 것 같습니다. 사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죄 가운데서 구하셨다는 이 고백이야말로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것도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예배 시간에서만 효과가 있는 진리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서 매일을 움직이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쭉 쓰고 우리가 담임 목사님 통해서 쭉 로마서를 공부했는데 로마서 교리가 끝나는 11장 36절에 이렇게 찬양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라. 아멘. 이거는 기쁘고 좋을 때 하는 찬송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삶이 어렵고 정말 낙담되기로는 성경에 욥을 따를 사람이 없는데 욥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복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 어려움도 주시니 그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지어다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밑에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께서 나를 내시고 나의 어떤 순간에도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이유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되고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인생의 살아가는 목적의 첫 번째 기억할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기억하는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나요? 물론 첫 번째는 예배 시간이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고 정말 사도 바울의 얘기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저도 내일 아침에 출근할 것이고요. 하루 동안 뭐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면서 가끔씩 시간이 나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가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져요. 저희 학교 마당에 나와서 이렇게 한 바퀴 걷기도 하고 조금 시간이 더 많으면 뒤 동산을 이렇게 올라가기도 하는데 저희 학교에 와보신 분들 계시죠? 멀지 않습니다. 여기서 전철로 다섯 정거장만 가시면 되는데 저희 학교 캠퍼스 서울 시내에서 제일 큽니다. 한 50만 평쯤 되고요. 걸어서 다 돌라면 2시간도 넘게 걸립니다. 안 믿으시네. 이거 다 뻥입니다. 저희 학교는 뭐 한 3만 평밖에 안 되는 좁은 학교인데 다행히 그 뒷산을 한 5분만 올라가면 한 더 5분 걸으면 그 뒤에 국립현충원이 있어요. 근데 이게 45만 평쯤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가 다 숲인데 그 저희 학교는 마찬가지예요. 국립현충원에 가면 옛날엔 큰 콘크리트 담이 있었는데 지금은 구멍이 뚫어져 있어요. 제가 뚫은 거 아닙니다. 근데 그 세 구멍이 있는데 어느 구멍으로 돌아다든지 들어가서 처음에 만나는 데가 대통령 묘역이에요. 그리고 국무위원, 애국지사들, 장군, 장교 그 밑에 사병들 거길 제가 걸으면서 여기에 와서 묻힐 정도가 돼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전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들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귀한 모범의 성도가 우리를 향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니까 그건 명령이고 그건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을 때 하는 명령이에요. 우리는 정말 일상생활에 사소한 일에서부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점심에 뭘 드셨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물은 몇 잔이나 마셨고 그게 몇 cc쯤 된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혹시라도 그런 분 계시면 그거 잊어버리세요. 그 쓸데없는 거 기억하는 거고요. 그래야 할 이유도 없고요. 그 일상은 거의 우리의 그냥 인격적으로 그냥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하는 그 크고 작은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소위 이런 일을 공부하는 친구들과 정말 그렇다면 직장생활, 가정살림, 우리 친구들과의 관계, 심지어는 오락 속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을 찾아서 그걸 책으로 한번 쓰는 그런 기획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끝자락에는 이제 책 쓰기 앞서서 머릿속을 짜내느냐고 토론을 하게 되었는데 토론 제목이 이것이었습니다. 고스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예, 고스톱 아시죠? 예,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거 할 수 있으면 뭐 직장 생활을 하든지 사업하면서 살림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 상대적으로 훨씬 쉽겠거든요. 그래서 진지하게 토론을 했어요. 첫째, 판돈에 욕심내지 않는다부터 해서 돈이 생기면 적어도 11조를 하든지 아니면 다 헌금한다. 또 하다가 옆에서 좀 뭔가 안 풀리면 한 장씩 흘려주기도 한다. 뭐 그러나 가장 그날의 압권은 뭐였냐면 욕심낼 수도 있고 하다가 보면 마음이 상할 수가 있으니까 주여 삼창하고 통성기도로 시작한다. 그리고 마칠 때는 반드시 주기도문으로 패야 한다. 시작할 때 기도하고 마칠 때 기도로 마치는 것은 중요해요. 새벽 기도를 시작하든지 큐트를 시작하든지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시작하는 것 중요하고요. 저녁에 돌아와서 오 주님 찬양을 받으실 주님 하루를 동행해 주셔서 큰 영광 돌리게 하니 감사합니다. 또는 그 반대일 수 있어요. 그 중요해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그 두 기도 사이에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아침에 기도하고 시작하고 목사니까 당연히 그렇죠. 저녁에는 기도하고 마치는데 저한테 중요한 것은 강의실에서 뭘 하느냐예요. 또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뭘 하며 그 다음에 연구는 어떻게 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삶은 저는 위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름만 기독교인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때 정말 먹는 일, 마시는 일, 우리들의 일상적으로 의식하지 않는 일까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영광은 차고 넘칩니다. 시편 19편 1편에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그러잖아요. 땅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들리는 소리 하나 없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찬양 안 해도 봄철이 되면 꽃들이 찬양하고요. 여름이 되면 파란 잎새가 찬양하고 오늘같이 청명한 나는 하늘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장 좋은 이해 방법은 사실 우리는 빛이 없는 존재들이니 단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비슷하게 만든 그 형상이니까 마치 달이 밤에 자기는 빛이 없어도 태양을 반사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 안 가리면 된다 그랬어요. 참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이 시점에 생각해야 될 말씀이고 저 같은 목회자들이 더 새겨야 하는 말씀이고요. 우리들이 무엇을 한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만이라도 가리지 않고 드러낼 수가 있으면 우리들의 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과 그가 사랑이신 것을 세상이 보지 않겠습니까? 더욱 놀라운 것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즐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쁠 수 있다는 거예요. 대개 우리 성도들이 그 기쁨을 잊고 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봐야겠다고 애쓰는 사람들이 정말 역설적인 것은 그 기쁨이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저 역시 그것을 경험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힘이 되고 기쁘고 즐겁고 그래서 찬양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짐입니다. 또 하나님이 그런 창조주여 구원자로서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아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짐이 돼요. 하나님이 앞에 계시지 않고 뒤에 계셔서 언제 나타나시냐면요. 뭐가 잘못됐을 때 내 이놈하고 나타나세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잘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은 즐거운 삶입니다. 즐거울 수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를 그런 목적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고 그 영광을 즐겨 받으시지만 그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이 창신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우리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 즐거워하시고 우리도 즐겁도록 만드신 거예요. 가끔 동역자들 가운데 막 열심히 지나쳐서 사람들을 몰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살살하지? 제가 그런 생각도 해요. 하나님도 우리를 심하게 죽도록 충성하라. 오늘 죽도록 충성해야 돼. 저도 죽도록 충성하려고 애써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머리도 다 빠지고 기억력도 쇠퇴해가지고 이제는 논문을 써도 아무도 안 보고 설교를 나와도 아무도 안 듣고 이런 정도가 되면 용도 폐기. 이제 넌 때가 됐으니까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든 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 첫 부분에 하나님이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만드시고 하나님 복을 주시되 어떤 복을 주시냐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격의 핵심은 신뢰와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동원이나 하다가 소모품으로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 삶은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물론 힘들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또 우리가 삶이 갑자기 천국이 되는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총신대학교 그 마당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다 세례교회 이상이에요. 그런데 천국은 아니에요. 가끔가다 못생긴 사람도 있고요. 마음을 찢어지게 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곳에 일하는 감격이 있어요. 저는 굉장히 행복합니다. 어쩌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하나님을 거역해서 요나와 같이 내 길을 가기를 고집하던 사람을 불러서 이 귀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야. 그게 제 제일 밑바닥에 있어요. 그래서 불평이 나올 쯤엔 거기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 경험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경험이고 우리 모든 참된 신앙인들의 힘과 소망인 것입니다. 제 그 신학교 동기 중에 영국 사람이 이 자기는 glorify him,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쉽게 이해하는데 이 enjoy만 나오면 뭔가 마음이 좀 그렇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는 enjoy 그럼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게 코카콜라래. enjoy 코카콜라. 하도 코카콜라 그렇게 선전을 해가지고 그냥 enjoy만 나오면 빨간 병이 먼저 눈에 보인다는. 그래서 이게 뭔가 잘못된 줄 알지만 그 엔조이라는 말 워낙 또 엔조이가 우리 시대에 그렇게 쓰이잖아요. 내 인생의 목적은 엔조이 뭐 그렇게 되게 가요. 그것이 현대인의 세계관입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이 존재하네. 그래서 제가 듣고 보니까 원래 사실 그 단어는 라틴 말에서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여튼 어쨌게 됐든 영어보다 오히려 번역어인 우리말이 훨씬 좋더라고요. 우리는 즐기는 게 아니라 즐거워함이잖아요. 아, 그거 참 오묘한 번역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동거하시고 우리를 불러서 일꾼 삼으시는 그런 동역자 되신 하나님은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게 놀라운 진리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가능한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어떻게 즐겁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뭐 삶 자체가 어렵든지 아니면 부하든지 병들어서 약하든지 그 외형의 모든 조건 가운데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또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밑바닥에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잊어버리면 그 순간 신앙은 힘이 아니라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얼마 전에 아침 묵상을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1920년대 미국 그 골프계의 황제였던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름은 바비 존스라는 사람인데 전 사실 골프의 골자도 몰라요. 그런데 이야기는 상당히 교훈적입니다. 이 사람이 한 10년 동안 미국 골프계를 장악을 하고 있었는데 놀랍게도 이 사람은 끝까지 아마추어이기를 고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얼마나 큰 차이인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작년도 2014년도에 미국 프로 골퍼 그 PGA라고요. 남자 골프계의 이 맥클로이라는 사람인데 1등 한 사람이 80억을 벌었더라고요. 그리고 여성 골프계에서는 우리나라의 박인비라는 선수가 2등을 했는데 25억을 벌었어요. 근데 그거를 다 내려놓고 자기는 골프를 사랑하니까 한다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그 사람 인터뷰를 하는데 왜 아마추어이기를 고집하냐 그랬더니 그 아마추어라는 말의 원래 시작이 라틴 말의 아모르에서 시작한 거다. 아모르라는 게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골프를 정말 사랑하기를 원한다. 저는 아침에 조금 충격이었어요. 저만 해도 프로거든요. 저는 또 우리 학생들에게 목회자는 프로여야 된다고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옷매무새부터 시작해서 뭐 마음이 중요하지만 겉모습도 프로의식을 갖춰라. 그런데 조금 생각이 달라졌어요. 우리 신앙이 성숙한 이 삼일교회 성도님들 뭐 아마 20년, 30년 예수를 믿다 보면 나 자신도 모르게 프로 크리스찬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아주 익숙합니다. 그리고 겉으로 흠잡을 데가 없고요. 기도 하나에도 터치도 안 틀리고 나오고 어설픈 데가 없고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대신 프로의식이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든지 사람의 인정이든지 예? 뭐 직분이든지 그 무서운 일 아닙니까? 제가 그날 아침에 상당히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어설프더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내 있어서 그것이 내 기반이 되어야 한다. 제가 아는 그 저희 졸업생 중에 한 녀석이요. 한 자매를 사랑하게 됐는데, 이 녀석이 조금 지나쳐. 집이 수원인데, 상계동에 있는 자매를 출근시키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상계동까지 가서 이 차를 태워가지고 강남에 출근시키고, 그러고 출근을 하는 거예요. 야, 감동을 못 받으시는군요, 역시. 예. 6개월을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결혼에 성공한 녀석이 있어요. 미친 거죠, 그죠? 예. 제가 좀 심한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그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면 그 정도는 하는 거예요. 제가 뭐, 다음 주에 저도 이 새벽 기도 나오고 싶어요. 예. 근데 그 2주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이 우리 밑바닥에 깔려있고 그 사랑의 기초에서 무엇이 되지 않으면 언젠가 모르게 우리 삶 속에는 하나님 사랑 대신 다른 것이 자리하기 시작하고 우리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고 우상을 즐거워하기 시작하는 삶은 왜곡된 삶입니다. 그리고 그 우상의 번쩍거름이 사라질 때 우리의 비전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의 진리를 생각하면서 떠오른 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이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시고 또 우리는 그의 영적 아들과 딸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우리가 소모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 영원토록 그 하늘 보좌와 그 영복 가운데 있을 것을 생각하시니까 우리를 사죄하실 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죠. 그리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거룩하게 만드시냐고 애를 쓰시잖아요. 그 성화의 교리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걸 다 생각해 보니까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제가 힐링 캠프라는 텔레비전에서 본 사람인데 미국 메이저리그에 한국 투수로 처음 진출해서 굉장한 성과를 낸 박아무개라는 사람인데 그거요. 수만 명이 보는 앞에서 자기 던진 볼 하나가 게임을 엎었다가 뒤집었다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면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마음이 돌과 같이 단단해야 돼.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유독 아버지 얘기를 회고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사람도 우는구나. 그랬어요. 그 감동이었습니다. 무슨 얘기였냐면 자기 아버지가 중학교 시절에 유니폼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날 경기가 있으면 들어오면 예 빨리 자라. 그리고 아버지는 자기 유니폼을 들고 부엌에 가서 찬물에 그걸 빨더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잠이 들면서 어떻게든지 내가 성공해서 이 아버지의 그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다지고 다지고 다진 게 오늘날 한 귀한 힘이 됐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야구 얘기, 골프 얘기를 하고 싶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제대로 된 사람의 심정이라면 우리는 죄악으로 깨지고 죄악에 물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빠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닙니까? 이 사랑 앞에 부딪혀 보셔야 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의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그런 삶의 사이클 속에 들어가시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삶이 돌아가는 기쁨을 좀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저도 제 나이 정말 믿어지지 않게 그리고 때때로 어떻게 다 벌써 여기까지 왔나 이런 생각에 당황스러울 때가 많아요. 근데 더 당황스러운 것은 아까 제 방에 들어왔던 그 친구요. 그 여름에 제 얘기를 들어서인지 어쩐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저희 학교에 근무를 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호기인데, 마크 호기인데, 호기가 교회 친구들하고 강남 고수부지에 나가가지고 자전거 타고 올라가다 잠실에서 쓰러졌는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불러가셨다는 거예요. 37살입니다. 이 친구, 그 거구가 한 줌에 제가 돼가지고 돌아와서 제가 그걸 땅에 묻으면서, 야 정말 인생 그냥 훅 지나가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비전을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야 하는데 정말 우리 사랑하는 3일의 자매님들, 형제님들 지금 이것을 보십니까? 다 그 눈이 열려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한 주일의 삶이 복되시고 또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것이 즐거운 삶이 여러분들의 삶에 힘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힘과 용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쁨도 되게 해주옵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정말 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시선을 주옵소서. 또 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늘 알게 하시는 성령님, 이 시간 내 마음을 깨워서 주의 역사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정리해 내려주십시오.